VOA 세계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이던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의도치 않게 무고한 이들을 공격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외국인 사망자의 정부와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호단체인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은 1일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 중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사망자들이 월드 센트럴 키친 이름이 새겨진 차량 석대로 이동 중 공습을 받았다며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자 1명 그리고 호주, 영국, 폴란드 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최근 가자지구의 해양 경로를 통해 전달된 인도주의 지원 물자 마련에 참여했던 단체로 공습을 받은 차량들은 100톤 넘는 구호식량을 하역한 뒤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 소재 창고를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 설립자인 호세 안드레스 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 무차별적인 살해 행위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구호단체 직원들을 사망케 한 공습으로 마음이 아프고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국민 사망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폴란드에 전개됐다고 미 공군이 2일 밝혔습니다. 미 유럽 아프리카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제48전투비행단 소속 F-35 라이트닝 2 전투기들이 폴란드에 전진 배치돼 1일부터 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중부 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 이번 전투기 배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독일 스팡달렘 공군기지에 기반을 둔 제52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 넉 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유럽 전역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미국의 확고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나아가 나토 전방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은 나토의 집단방어 역량을 가능하게 하며 이 역량은 요청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고 조정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미 하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경우 나토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서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지역 내 군사 목표물에 오늘 드론 공격을 가해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이날 군사정보국과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내 러시아 정유공장의 시설들을 공격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당국은 드론 여러 기가 지역 내 산업시설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와 키로보흐라드 지역에서 밤사이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을 겨냥한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고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현지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드론 9기가 요격되는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져 두 차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군의 드론은 키로보흐라드 지역의 고압 변전소를 강타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전력망 운영사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전화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에르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중국의 남중국해 내 위험한 활동과 관련해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1951년 미국과 필리핀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은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타이완 간 전쟁에 참전할 경우 한국도 관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 주일 미군 사령관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최고온은 8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도발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일 오전 6시 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과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으며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100km, 비행거리는 650km 이상으로 동해상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비행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0일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번에 해당 엔진을 장착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용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엔진을 시험했다고 1, 2단 엔진 시험한 걸 공개했었는데요. 신형 엔진을 탑재한 채로 극초음속 미사일의 활공비행 특성을 테스트한 의도로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다만 중거리급이었다면 고각 발사를 했어도 30분은 비행했어야 하는데 비행시간이 이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미루어 중도 추락하면서 시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 또는 일본을 의식해 사거리를 조절해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미치지 못하게 쏜 것은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정치적 계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을 미한과의 대북 삼각공조의 약한 고리로 만들기 위해 일본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양 박사의 설명입니다.
북한이 협상에서 뭘 얻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요. 협상 분위기로 일본을 묶어두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 해서 일본의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일본을 약한 고리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일본이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일본 측 입장을 비판하며 북일 정상회담을 거부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이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정상회담 실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올 들어 신형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 실행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과시하기 위해 보였던 일련의 군사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지난 헤어질 결심 발표 이래 지금까지의 무기체계나 현지 지도 모든 것들은 한국에 대한 그 전쟁을 기획하고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능력의 표출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거리 미사일은 이제 괌까지를 타격할 수 있는 거고 유엔사 후방기지 타격하는 거고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 증원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큰 거죠.
국회의원 총선거를 8일 앞둔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 내 불안 조성을 노리고 도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 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총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데 대해 미 한일 북핵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이준일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정팍 미국 대북 고위 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는 또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받은 대가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 대북제재를 강력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panel that has whose work has previously been extended unanimously, and I think it's clear what happened here is that Russia.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은 예전에 만장일치로 임기가 연장됐었다라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가로 거래를 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러시아가 거래에 따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어떻게 제재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제재를 강력히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we still have a full range of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e will continue.
밀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표결에 있었던 지난달 28일에도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추구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더욱 대담해질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불안정한 도발, 더욱 어두워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전망 등을 거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북한을 두둔하려는 이들에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이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제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피하고자 전문가 패널을 무력화시켰고 중국도 제재 회피로 연결된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가 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 연구원은 VOA에 전문가 패널의 부재는 국제사회의 제재 집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 패널 없이는 감시와 집행이 각 유엔 회원국에 맡겨질 것이고 이는 불행하게도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국장은 VOA에 중국과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이 양국의 제재 위반을 계속 폭로할까 봐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and Russia were worried that the panel would continue to expos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are violating.
이어 특히 4월 30일 이후에도 전문가 패널이 존재할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와 북한의 직접적인 협력을 전문가 패널을 기록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가 유엔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no longer making a secret of its obstructionism of the UN.
스탠튼 변호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제재를 위반해왔다면서 이제 전쟁은 러시아가 더 공개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 출신으로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분명히 현재 북한 무기 중 상당수가 러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자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벡터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맡았던 역할 중 하나는 제재를 집행하고 새로운 제재를 내놓거나 지속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들에게 권고하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북한 정권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얻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핵 무장이 가능한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52H가 오늘 즉 2일 한국의 제주 동남방 한일 간 방공식별 구역이 중첩되는 구역 상공에서 한일 공군과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는 F-15K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에서는 F-2 전투기가 참가했고 미 공군의 F-16 전투기도 참여했습니다. 한반도 인근에서 미한일 공중훈련이 펼쳐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리 마티네스 전 주일 미군 사령관이 빠르게 증가하는 태평양 지역 내 위협을 지적하며 미일 안보동맹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티네스 전 사령관은 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특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중국과 타이완 간 전쟁에 참전할 경우 한국도 관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보 공유나 물자 공급 등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군을 도울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퇴역 삼성 장군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주일 미군 사령관과 미국 제5공군 사령관을 겸임한 마티네스 전 사령관을 김영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격상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1960년 양국이 신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한 후 가장 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직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서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is upgrade is super important. And 이 격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태평양의 안보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태평양 내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태평양 지역은 이 점을 인식해야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가장 큰 요인인가요?
That's all occurred. All that I just told you in 10 to 15 years. That is a massive, massive.
한 발짝 물러서서 일본의 이웃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에서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보세요. 2010년 정도였을 겁니다. 먼저 중국의 국방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군대에 쏟아부었고 이웃 나라들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김정은이 집권했습니다. 27년 동안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3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가 지휘관으로 있을 때 김정은은 이미 89발을 발사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은 4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죠. 2년 동안 47발입니다. 또 러시아 하면 사람들은 유럽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 동안 냉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있고 태평양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년 동안 정교한 항공기를 동쪽으로 옮기고 잠수함을 그곳에 배치해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우리는 세계 분쟁 중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의 안보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의 현대화와 새로운 통합 지휘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3월까지 육상과 해상, 항공자위대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세우겠다는 일본의 계획은 주일 미군사령부를 개편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발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총리가 곧 미국으로 와서 미국 대통령과 매우 중요한 회담을 할 겁니다. 분명히 매우 큰 전략적 수준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 양측 모두의 재설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래왔던 거죠. 일본군과 미군이 상호 운용이 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제가 병렬 명령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옆에 나란히 서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미군이 일본군과 연합 능력을 갖추고 그 연합 능력을 주일 미군의 작전 통제에 연계함으로써 작전에 성공할 수 있는 통합 전투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 계셨을 때 어떤 점이 어려우셨습니까? There are some conflicts that grew.
가장 큰 고조는 속도와 대응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갈등이 서서히 커져서 결국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다른 갈등들은 하룻밤사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말 그대로 하룻밤사이에 하와이에 대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쟁을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분쟁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지만 정말로 빠르게 일어날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일미군의 대부분 역량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본부는 같은 시간대에 있지 않습니다. 국제시간대 때문에 심지어 같은 날도 아니죠. 그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분쟁이 천천히 커져갈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정말로 빠르게 일어날 때는 즉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들은 현장에 있으면서 일본 정부와 자위대와 즉각적으로 연결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상황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 전략 자산도 현장에 있어야 할 것이고요.
지휘 구조에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유사시 주일 미군은 주한 미군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집니까?
The US forces Japan is very responsive for the mission that
주일 미군은 주어진 임무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합참 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통화를 하며 미군기지에 있는 방공사령부와 일본 방공사령본부를 하루 24시간 내내 연결하며 작전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면 미국 측은 일본 측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죠. 주일 미군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있어서는 느리지 않습니다. 결코 느리지 않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전면적인 충돌로 비화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늘날 주일 미군이 할 수 있는 대응은 기준에 맞지 않을 겁니다. 전투를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개 나갈지를 궁극적으로 정의 내릴 워싱턴의 지도자들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더 큰 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주일 미군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 초기 시점에서 주일 미군 사령관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영내 많은 국가들이 일본이 전수 방위 원칙에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국민들은 일본이 자위대 내에 합동 작전 사령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우려를 미국 당국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Okay. 우리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역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현 지도부는 최근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훨씬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나라에는 미국이라는 매우 큰 동맹국이 있고 또 미국은 두 나라 모두에게 친구입니다. 그 두 나라 사이의 상황을 절대로 나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군과 미국 지도부가 두 나라 사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과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긍정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기저를 본다면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평화를 원하죠.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연합군의 점령하에 있던 일본은 군인 및 물자의 보급과 수송을 위한 후방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선 인천 상륙작전에 사용된 전차 상륙함 중 30대가 일본 선원들에 의해 운행됐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지난해 8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이끄는 유엔군 사령부에 일본이 제공한 7개 후방기지가 북한의 한국 침략을 막는 최대의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침략 시 일본은 한국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유엔이 가장 큰 연결고리입니다. 유엔은 1953년에 들어와 지금까지도 한국 방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현행 정전 체제를 온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만큼 한국은 유엔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는 일본에 기지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대가 확실히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억제력이 됩니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북한과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을 돕기 위한 공동체와 환경, 역량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엔 군사령부는 매우 중요하죠.
영내 사안과 관련해 묻고 싶습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공격을 받을 때 주일 미군은 배치됩니까?
타이완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시나리오를 가정하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아무도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국의 최고 사령관, 즉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워싱턴의 민간 고위 지도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을 실행하게 될 겁니다. 저는 어떤 시나리오든 주일 미군이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본에는 5만 4천 명 정도의 미군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 한국에는 약 2만 8천 명의 미군이 수둔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큰 숫자입니다. 태평양에서 어떤 형태로든 큰 분쟁이 발생한다면 저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나 워싱턴의 우리 지도부가 이미 현장에 있는 8만 1천 명의 병력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걸 재차 확인하자면 주한미군도 관여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까?
There will be, but it depends on the size of the conflict.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충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충돌의 정치적 변수들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정부와 미군 주둔국, 즉 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에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중국이 타이완에 가하는 위협을 인식하면서 일본의 대타이완 정책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타이완을 중요한 동반자이자 소중한 친구라고 지칭하기도 했죠. 이어서 아소타로 전 총리는 타이완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선 일본이 타이완에 대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만약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군이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And so depending on those actions, absolutely Japan could be involved.
만약 주일미군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일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따라서 그 행동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쟁 시나리오상 주한미군 배치가 요구된다면 지도부는 그 병력이 사용되는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 정부에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중국은 어떤 일을 가능할까요? 지금은 알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야당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연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쟁이 한국에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의 규모에 따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행동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치와 경제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동맹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맹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변수들은 모두 갈등으로 작용하고 그 변수들도 모두 이 갈등 자체에 달려있죠. 솔직히 아무도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하는 입장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저 자신도 피할 수만 있다면 미국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다면 일본이 그리고 한국이 전쟁에 임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달려있고 공격자가 타이완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을 돕는 나라에 어떻게 행동할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타이완의 분쟁이 격화한다면 한국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측에선 한국이 더 행동에 나서길 바라지는 않을까요?
큰 분쟁이 되면 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군이 완전히 개입하게 되면 한국군도 아마 어느 정도 개입하게 될 겁니다. 한국군을 타이완에 배치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보 공유나 물자 공급, 물류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주한미군이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미군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리 마티네스 전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부터 미일 안보조약 격상과 주일 미군 역할 강화 가능성,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관여 가능성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과 타이완 관계가 한국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이를 침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버리고 전략적 이익이 걸린 양안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차기 소장과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김여정은 돌연 일본 측과 더 이상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했는데요. 일본이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연락해 왔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집요하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을지 먼저 클링드 선임 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I think it's a very small glimmer. This process apparently has been in work for about a year. Prime Minister Kishida and other senior officials have been saying for years.
아주 작은 신랏 같은 희망이겠죠. 정상회담을 위한 이 과정은 약 1년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은 정상회담을 갖기 바란다고 1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인가 5월 북일 간 비밀회담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보다 아마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북한은 정상회담과 일본의 관심사에서의 진전을 미끼로 일본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틈을 벌이려고 했죠. 일본은 대화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4년 반 동안 북한과 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은 대화에 조건을 붙였죠. 핵무기와 납치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일본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미한일 3국 공조와 협력의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일본이 자신들만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3국 공동의 목표를 저버리는 길로 가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전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여정이 하루 만에 완전히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걸 고려할 때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스나이더 소장님.
Well, no, I'm not really expecting a fruitful result. And actually, I agree fully with what Bruce had to say about wedge driving.
아니요, 그다지 성과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북한이 3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고 했다는 클링너 연구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흥미로운 건 3국 사이에 틈을 벌리려 했던 북한의 시도가 무산됐다는 게 하루 만에 입증됐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이 말한 대로 북한은 공개적으로 납치와 핵 문제를 논의 주제에서 제외했어요. 일본 정부는 이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협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미일 양국이 주일 미군 지휘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해 미일 연합작전 계획과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이 어떤 방향과 형태로 군사동맹을 조정 중인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슈나이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Well, we're anticipating Prime Minister Kishida's visit to Washington in just a couple of weeks.
바로 몇 주 후에 기시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지금은 잠재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일 사이의 큰 현안 중 하나는 중국과 관련한 억지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전쟁을 수행할 준비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수행할 효과적인 억지 태세를 실제로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 동료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미일 동맹이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을 정도까지의 구조 개편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미한 동맹이 이미 갖춘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진전이 주로 타이완 비상사태에 대응할 능력과 준비를 확실히 갖추려는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한국이 받을 영향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와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도발 억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 혹은 공유되고 조율된 모종의 전략을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는 3국 모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클링너 연구원님도 이번 군사동맹 조정의 주요 목표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중국에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Well, I think even more broadly, it's addressing a long-time deficiency in the U.S.-Japan military relationship.
좀 더 넓게 보면 이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오랜 결핍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한 연합사령부를 보면 통합돼 있고 아주 효율적이에요. 동맹의 전쟁 수행 역량의 표본입니다.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필드에서 나란히 뛰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국방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주일 미군 사령관은 자신의 군대도 지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필드에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쿼터백과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지시하려면 감독, 즉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다시 전화해야만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타이완뿐 아니라 중국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어떤 종류의 비상사태에 대응하려 해도 말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개선이든 미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유익할 겁니다. 일본의 개입 없이는 북한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요. 일본은 타이완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작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일 미군의 변화가 현재 주한 미군 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클링더 선임연구원님.
Well, we're not really sure what will be the results announced during the Biden-Kishida summit.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했듯이 미일간 군사작전의 효율성이 개선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든 연합이든 간에 일부 전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상황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타이완 작전뿐 아니라 한반도 작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일본에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한국 공격을 격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7개 기지뿐 아니라 더 많은 일본 기지들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사 파병국들뿐 아니라 미군을 위해서 말이죠. 한일 관계가 좋아질수록 미국과 일본 간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나라 모두의 이익이죠.
타이완을 포함해 영내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주일미군 강화가 주한미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agree with Bruce that it also has some potential benefits in terms of being able to enhance our capability to respond to a North Korean contingency.
But I think that the key issue really that 저도 클린너 연구원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북한 비상사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 핵심 이슈는 미일 공조 강화와 연합 전투 역할이 동맹에 영향을 미칠지 혹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미일 양국 관계에서의 그런 진전이 미국, 일본, 한국, 3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로 이어지게 하자는 의도죠. 이것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또 두 동맹이 더 긴밀히 협력하면 영내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탈을 등 뒤에 묶은 채 작전을 수행했었죠.
일본은 오랫동안 전수방위 태세를 유지했는데요.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해 영내 많은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늘리기로 했고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보시는지요? 영내에서 일본의 확대된 군사적 역할은 한국을 포함해 영내 동맹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Well, the only countries that are worried about Japan improving its military are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And what South Korea is doing is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걱정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뿐입니다. 일본은 자국과 다른 동맹들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고 있어요. 2015, 2016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채택했을 때 일본은 이제 일본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동맹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전의 제약들 때문에 여러 면에서 일본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데 다소 걸림돌이었습니다. 이제 일본이 실제로 그들의 군사적 필요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우려와 반격 역량을 갖추려는 의도가 틀림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들이 먼저 공격받은 뒤에야 그런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북한이나 중국의 공격이겠죠. 그러니까 그건 반격 역량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일본, 미국, 한국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 됩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든지요. 일본은 북한에 대항해 동맹의 작전을 돕는 일 외에는 한반도 진출 권리나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민주주의 주변국들에게는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워싱턴의 주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텐데요. 워싱턴 깊은 내부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의 군사력에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요? 일본의 경우 미국은 일본이 군사력을 확장하도록 장려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이죠.
So I think what you're really referring to is the cork in the bottle theory. Somehow we need to try to contain Japan's military.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일본의 군사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을 고려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협 요인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비와 군사력 확대에 필적하거나 그를 능가하기 위해 점점 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너무 빨리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군사력의 성장 속도가 충분히 빠른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클 겁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지 못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Well, I think it was described by one analyst as catastrophic. And in fact, it does, I think, represent essentially a dismantling of some of the infrastructure.
한 전문가는 재앙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집행하기 위한 일부 인프라가 해체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에 투자한 것에 대한 전략적 대가에 해당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말이 그 중요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인데요.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CCTV를 부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죠.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서 노골적인 제재 위반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죠.
한국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미 외교에 너무 치우쳐 대중 외교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하는데요. 한국이 타이완에서 벌어지는 일에 과연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충돌이 한국과 상관이 있느냐는 지적이죠.
Very much so. Korea under successive administrations has tried to keep its head down out of concern that
아주 상관이 많죠. 역대 한국 정부는 저자세를 취해왔죠. 북한 위협이 실제 하는 위협이라는 우려와 중국을 거론하며 비판하면 보복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일본과 호주 그리고 많은 민주 국가들은 중국의 행동을 비판할 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심지어 윤석열 행정부조차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려고 하죠. 중국의 행동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원칙과 가치에 기반한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조차도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치에 기반한 것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든 매우 가치 있는 연설을 하든 한국은 타이완 상황에 관한 한 저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만약 타이완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한국의 전략적 이익도 직접적으로 훼손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타이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수호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발을 담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 당사국이 되지 않을까요?
South Korea would not only be an interested party, as Bruce was suggesting, they would be directly involved. Because, for instance, if there is some kind of Chinese invasion,
한국은 이해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클링너 연구원이 지적한 대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중국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영내 미군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을 끌어당길 겁니다. 아니면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 북한이 이를 이용할 기회로 본다면 그런 형태로 분쟁이 수평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타이완 분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에 따라 대비하는 게 신중한 처사일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차기 소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8도에서 2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구름 많고 최저가 8도, 최고 20도가 되겠습니다. 안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고 최저 8도, 최고 19도. 남포도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20도.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9도, 최고 16도. 강계 구름 많고 최저 4도, 최고 1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흐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0도. 용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8도, 최고 18도. 개성 구름 많고 최저 10도, 최고 21도입니다. 함경남도, 영강도, 강원도 함흥 흐리고 최저 4도, 최고 13도. 장진도 흐리고 최저 0도, 최고 12도. 해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3도. 원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는 5도, 최고는 10도가 되겠습니다. 청진은 구름이 많고 최저 1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선봉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삼지연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8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는 오전에는 0.5 내지 1m로 일다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2m로 일고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활동 중이던 국제구호단체 직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일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의도치 않게 무고한 이들을 공격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외국인 사망자의 정부와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호단체인 월드 센트럴 키친 직원 7명은 1일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 중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사망자들이 구호단체의 이름이 새겨진 차량 석대로 이동 중 공습을 받았다며 이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자 1명, 그리고 호주, 영국, 폴란드 국적자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센트럴 키친은 최근 가자지구의 해양 경로를 통해 전달된 인도주의 지원물자 마련에 참여했던 단체로 공습을 받은 차량들은 100톤 넘는 구호식량을 하역한 뒤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 소재 창고를 떠나던 중이었습니다. 월드센트럴 키친 설립자인 호세 안드레스 씨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 무차별적인 살해 행위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구호단체 직원들을 사망케 한 공습으로 마음이 아프고 깊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국민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을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이슬람혁명수비대가 밝혔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폭격으로 소속 정예부대 쿠드스군 고위 지휘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포함한 이란 군사고문 7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폭격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메제 지역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 단지 내 이란 영사관 건물에 가해졌으며 이 건물의 꼭대기 두 개층에는 이란 대사관저가 있다고 호세인 아크바리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폭격 현장을 방문한 파이살 맥다드 시리아 외무장관은 다수의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잔혹한 테러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우리 정부에 따르면 그 건물은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니라면서 그것은 다마스쿠스의 민간 건물로 위장한 쿠드스군의 군사 건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가리 대변인은 이 건물이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해외작전부대의 건물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에 대응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위원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폭격은 이란의 지지를 받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반만 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군의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폴란드에 전개됐다고 미 공군이 2일 밝혔습니다. 미 유럽 아프리카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국 레이큰히스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제48 전투비행단 소속 F-35 라이트닝 2 전투기들이 폴란드에 전진 배치돼 1일부터 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중부 라스크 공군기지에 대한 이번 전투기 배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측면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전투기들은 독일 스팡달렘 공군기지에 기반을 둔 제52 전투비행단 소속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 4대를 대체하는 것으로 유럽 전역의 동맹과 파트너들과 미국의 확고한 관계를 보여준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나아가 나토 전방지역에서의 작전 수행은 나토의 집단방어 역량을 가능하게 하며 이 역량은 요청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고 조정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경우 나토는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 전화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에두아르도 아노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지난달 중국의 남중국해는 위험한 활동과 관련해 필리핀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1951년 미국과 필리핀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해경과 민병대는 지난달 23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함촌의 필리핀 전초기지에 보급작전을 수행하던 중이던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 공격을 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